워싱턴과 미국,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짚어보는 라디오 워싱턴의 시사 토크쇼, 워싱턴 전망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본격적으로 경칩의 시기에 들어섰으니 당분간 봄의 소리는 여기저기서 들릴 것 같습니다. 봄의 소리는 포근하고 따뜻할 것 같은데 정치판에서 전쟁터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저희 모두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전망대 3월 4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양당 후보 결정에 가장 중요한 슈퍼 화요일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밀리고 있는 가운데 유럽국들의 파병 문제가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총선 공천이 진행이 되면서 야당 내에서 극심한 내홍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워싱턴 전망대 미국 대선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일 해설위원 함께하십니다. 네, 위원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 드디어 내일이 이제 슈퍼 화요일이라는데 이 슈퍼 화요일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수박 겉핥기식에 겉은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는지 그런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왜 이 슈퍼 화요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까?
네, 이제 이미 민주당 공화당 이제 후보를 뽑기 위한 각 주별로 경선이 진행되고 있죠.
네.
그게 한날에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먼저 오는 데 있고 뒤늦게 되는 데 있고 네. 이제 이르면서 7월 전당대 이제 8월 전당대 전까지 후보를 대의원들 수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을 이제 후보를 뽑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뭐 무슨 딱 이틀에 한 번씩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느 지역 먼저 그것도 아니고 뭐 미국 이런 데가 각각 좀 제멋대로 하는 맛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 뭐 몇 군데서 이제 진행이 됐고 미시간에서도 했었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했었고 이제 그랬더랬죠. 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했었고 그랬는데 이 지금 이제 각 그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당내에서 정해진 대의원수에 또 얼마 이상을 얻어야 된다는 규정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큰 주에서는 대의원수가 물론 많고 작은 주에는 이제 대의원수가 좀 적은 편이죠. 인구 비례 한다고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슈퍼화요일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5일, 내일.
네.
이 한꺼번에 띄엄띄엄 되다가 한꺼번에 이날, 16개 주에서 프라이머리 같은 건 경선대회가 다 벌어집니다.
네.
근데 여기 뭐 조그만 주들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제일 선거인단이 많죠.
네.
또 텍사스, 역시 이제 제일 저 세컨에 해당될 만큼. 그러니까 가장 굵직굵직한 주들,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뭐, 콜로라도, 또 메사추세츠, 오클라호마 이런 식으로 하여튼 해갖고, 전체적으로 16개 주, 에서 이런 후보들을 선출해요. 그러니까 대략 이날 결정 이제 저기 후보들 선출하는데 당첨되는 그러니까 결정되는 대의원 수가 대략 전체 공화당 같은 경우는 35%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공화당에 후보가 서너시 등장을 해갖고 앞서거니 뒤서거니에서 뭐 25대 23, 21 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은 네. 설령 15개 주, 16개 주에서 한꺼번에 하더라도 그것이 또 분산이 될 테니까 안정해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고
네.
니키 헤일리는 이제 뭐 저 워싱턴 DC에서는 딱 하나 이겼습니다만 뭐 인원이 얼마 안 되는 작은 데니까 그러니까 그거 빼놓고는 안 된다 그러면은 소위 한 3분의 1쯤 이상이 한 하루에 내일 결정이 되고 나면 거의 그 지역에서 7, 80% 이상을 다 갖고 간다고 봐야 되니까 사실상 이제 끝난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는 뭐 슈퍼 화요일 날에 화요일쯤에 끝나는 것보다는 대사가 결정된다고 봤는데 이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끝난다고 봐도 되고 일단 공화당 같은 경우 뭐 민주당은 어차피 이제 저기 바이든이 이제 진행이 저 후보가 될 테니까
예.
이제 공화당도 뭐 틀림은 없습니다만 일단 공화당 대의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215명 이상을 얻게 되고 나면은 후보로 결정이 되는데 매직 네. 넘버가 그건데 네. 이래서 대통령 선거 같은 때는 당선인이 270명 이상을 갖게 되고 나면 그것이 매직 넘버가 되거든요.
예, 예. 예.
딱 절반의 과반수가 되니까. 그래서 1215명을 조만간 가질 거고 그 이어서 이제 며칠 뒤에 또 2차, 3차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라서 아마 3월 중에 사실상 법적으로도
예.
실질적으로도 1215명을 다 하게 되는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왜 슈퍼화요일이냐 이날은 띄엄띄엄 되던 것들 중에서 어떻게 몰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꺼번에 굵직굵직한 대형주들이 다 참여해서 그날 공화당 같은 경우는 전체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결정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제 흔히 미국 정치에서 슈퍼 화요일, 슈퍼 투스데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게 바로 이제 내일로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상 내일로 이제 다 이미 알고는 있긴 하지만은 그냥 마침표를 찍는다고 봐도 되겠죠.
네. 예. 그렇다면은 만약에 내일 이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이제 모든 걸 갖다가 지금 선점한 대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공화당의 그 다음 경선 과정은 그냥 형식적인 뭐 김 빠진 맥주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과반수가 넘게 되고 나면은 예. 뭐 안 할 수 없겠지만 해봤자 이제 미터기만 올리는 식이 되겠죠.
예.
우리가 뭐 대선 후보 같은 경우 대통령 같은 경우 투표 보게 되고 나면 딱 봤더니 누군가가 51%를 넘었다. 그럼 나머지 개표 안 해도 이미 확정된 거고
네.
그러나 개표는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뭐 52, 53으로 간다 이런 네. 식이니까 경선의 의미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향후 일정이라는 거는 이제 3월 중에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 후보로 확실하게 법적으로도 결정이 되고 나면은
네.
이제 7월 15일부터 뭐 한 3일간에 걸쳐서 이제 위스콘신에서 전당대회가 열린다니까
네.
전당대회는 이제 요식행이죠. 그때 대통령, 부통령 후보를 공식 이제 부통령 후보를 뽑겠죠.
네.
자기들 내부적으로 해서 러닝 메이트를 뽑게 되면 이때 이제 우리 2024년 이제 11월 올해 같은 경우 11월 5일인데
네, 네.
11월 5일 대선 때 우리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은 후보로는 트럼프, 부통령은 뭐 아직은 안 정해졌습니다만 누구 누구를 해서 전당대회에서 이제 공식 추인하게 되고 나면 공식 후보가 되는 거죠.
네.
비슷한 식으로 해서 이제 민주당도 진행이 되는데 민주당은 이제 8월 달이 한 달쯤 뒤인데
네.
그 일리노이에서 이제 갖게 되는데. 일단 뭐 여기는 해리스 부통령이 있으니까 바뀌진 않는 것 같으니까 차질 뭐 이런대로 거의 틀림없이 이제 바이든 해리스 티켓이
네.
러닝 메이트로서 이제 다시 지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 뭐 여러 투버가 그냥 팽팽하게 접전을 벌인다고 한다면은 설령 슈퍼 화요일이 된다 하더라도
네.
결정이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은데 이제 너무 원사이드하게 니케일리 혼자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지나고 난다고 하면 사실상 더 이상 집계가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제 이런 식의 마무리되는 것이 그래서 내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물꼬는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인데 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맞대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누가 유리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뭐 선거 조사는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
네.
지금 현재 하여튼 as is로 나오는 거 보게 되고 나면은 대략 트럼프가 최소 2%포인트에서 4 내지 5%포인트까지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트럼프가 흐름을 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바이든 쪽의 열세가, 단순하게 열세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열세가 보이는 것이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 있는데,
네.
뭐, 후보자 지지는 그야말로 얼마든지 휙휙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떤 기분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양쪽이 이제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또 바이든 트럼프가 다 각각 자기의 그 집토끼라고 흔히 말하는 집토끼라고 하는 자기 적극 지지층이 있습니다.
네.
변함없이 자기를 밀어준 지지층이 있고
네.
약간 뜨악한 층도 있고 또 반대하는 층도 있고 예를 들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다. 20대한테는 항상 보게 되고 나면 공화당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밀린다.
네.
이제 젊은 층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유색인종 흔히 말하는 마이너리티 것들은 항상 민주당이 우세 지지를 보여줬더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버브 지역에 살고 있는 중산층 가정주부들한테는 뭐 이래서 공화당이 우세였다 아니면 민주당이 우세였다라는 그런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흔히 말할 때 이제 우리 한인들도 이민층이기 때문에 그냥 알기 쉽게 얘기할 때 이민자층에서는 민주당이 항상 좀 우세한 거 아니야라는 식의 그런 고정 커버치 있던 예, 예.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의 맞대결 하면서 아, 뭉뚱그려서 2 내지 4%인데 이제 세부적으로 보게 되고 나면 뭐 20대 남성 여성 뭐 소득 높은데 낮은데 그다음에 유색 인종 여부 고학력 여부, 거주지 여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잣대들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도 이제 특징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 바이든의 고민은 뭐냐면 전통적인 바이든 지지층이 아,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등을 돌리거나 아,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건 구조적인 문제죠.
네.
단순하게 하루 기분이 아니라. 그래서 보통 흑인들 같은 경우 젊은층 이쪽이 아, 바이든을 떠나서 트럼프 쪽으로, 이렇게 가는 확률들이 많이 높아졌다.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흑인들 같은 경우, 보게 되고 나면은 통상 몇 퍼센트 안 되는 정도 소수, 아주 소수만이 지지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7, 8% 정도까지 나온다니까, 이거는 바이든 지지층이 거긴 단단한 바이든 지지층이라고 알았는데 거기서 이탈해갖고
네.
거꾸로 트럼프 쪽으로 넘어있던 얘기죠.
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이 바로 결국은 열세를 나타내는
네.
그런 요인이 되는 거 어떻게 젊은 층들도 젊은 층들의 트럼프 지지층이 훨씬 늘어났다. 아, 근데 그 이유로 봐서는 이제 뭐 이런 데면 이스라엘 이번 전쟁 때
네.
팔레스타인 쪽보다는 이스라엘 일방적으로 편든 거에 관해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건 unfair다 라는 느낌이 들고
네.
그 부분이 전통적인 지지층인 젊은 층으로부터 민주당이 외면받고 있고 바이든이 외면받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고민은 지금 단순하게 2% 졌다가 아니라 선거에서는 자기를 지지하는 절대적인 단단한 지지층이 아주 열렬 지지층이 움직이지 말고
네.
그다음에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자기의 반대하는 쪽을 또 어딘가 흐트러트려놓는 뭐 이런 게 그래야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예.
전통적으로 내 식구, 내 토끼라고 생각했던 쪽에서 떨어져 나가는 쪽이 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조짐이죠. 그거는 단순하게 기분이 아니라 구조가 약간 흔들리고 있다라는
네.
식으로 봐야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 같은 경우는 다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네.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먹혀들고 자꾸 이제 특히 이스라엘과의 전쟁 뭐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이제 고령 문제, 나이 문제가 아주 결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론조사가 여러 각도로 진행되는데 이제 물어봤을 때 야 고령이 문제가 될 거고 어느 쪽인 것 같냐라고 하는데 바이든이랑 저기 트럼프 차이가 몇 년 안 되는데
네.
이제 뭐 한쪽이 한 40대 50대고 한쪽이 70대라면 더 얘기할 것도 없는데 둘 다 뭐 지금 뭐 사실은 나이 차이가 별로 몇 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래도 여론조사 때 물어보게 되고 나면 48% 정도가 바이든은 고령층 나이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는 건데 이제 트럼프는 한 그것이 21, 2%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고령과 연관된 문제점이 된다는 판단을 바이든 쪽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은 점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물가라든가 일자리라는 경제가 가장 큰 항상 그 선거의 변수였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경제 물가 잡히고 지금 이제 뭐 고용률도 굉장히 좋고 그렇게 되고 나면
네.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잘 전통적인 지지 요인이 이게 잘 안 먹힌다는 얘기고, 그것이 크게 와닿지가 않고, 오히려 이런 것보다 이제 이민 문제. 특히 이제 저기, 멕시코의 국경 예, 쪽에서 예. 막 하루 만 명씩 넘어 들어온다. 이런 부분들이, 바이든이 제대로 대처를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케이오스 상태가 온 거 아니냐, 개판인 상태가 온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냥 강경론을 밀어붙여서 다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먹혀들된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인들 입장으로 봐서는, 주류 입장으로 봐서는 어쨌든 간에 만 명이 꾸역꾸역 넘어오는 거를 제대로 방비를 못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이 시스템 내지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경제보다 지금은 오히려 그런 이민 이슈가 더 위로 중요시 여겨진다는 얘기는 그건 바이든한테는 별로 안 좋은 얘기예요. 네. 별로 제대로 한 게 없다고 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나오기는 거 보게 되거나 뭐 어쨌든 30대 미만 유권자라면 이제 젊은 층이 오는데 거기에 트럼프가 51%. 그다음에 히스패닉이라고 한다는데 그러면은 뭐 갈리긴 했었지만 흔히 말하는 마이너리티의 대표자인데
네.
거기 48%.
그다음에
서버부 거주 여성들
네.
중산층이라고 해야 될 텐데 고학력에다가 네. 43%. 이런 얘기는 전통적인 바이든 지지층들이 오히려 트럼프 쪽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네.
이것이 지금의 2% 4% 포인트 차이는 안 되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기둥이 흔들리고 있는 바이든 쪽으로는
네.
그렇게 봐야 되니까 아주 구조적인 열세라고 봐야 되고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네.
여기에 이제 만약에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3자 대결 네. 케네디 같은 네. 경우도 들어오는데 케네디 같은 경우 이렇게 셋을 놓고 보게 되고 나면 바이든이 뭐 한 41.
네.
그다음에 아니 저 트럼프가
네.
바이든이 38. 그다음에 케네디 같은 경우 한 15, 13. 그러니까 잠식을 하는데 거기서도 역시 3자 대결에서도 역시 이 혹은 4자, 5자까지 가는 다자 대결에서도 트럼프가 결코 뒤지지 않고 3, 4% 앞서고 있다.
네.
이런 거를 보는데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굉장히 바이든 입장으로서는 이제 옐로우 아니면 레드 사인이 켜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다고 치고 이 특히 이 경합주, 이 스윙 스테이트의 그 여론 동향만 이렇게 좀 감안해 볼 때 그 예상되는 판세는 지금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경합주들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경합주들이 네. 보통 6개 내지 7개 주를 얘기하는데
네.
여기는 이제 뭐 이미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을 택하기도 하고 공화당을 택하기도 하고 네. 설령 어느 쪽을 택한다 하더라도 1%, 2% 안짝으로 아주 극소의 차이로 해서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네.
약간의 그 변동만 있어도 큰 영향이 오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대략 뭐 미시간, 위스콘신, 뭐 저기 아리조나, 이제 조지아,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들을 이제 꼽는데,
네.
대략 6개, 한 6대1 정도쯤으로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것도 2%, 3%에서
네.
4, 5% 차이로.
네, 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바이든이 취약해진 이유는 이 경합주 쪽이 흔히 말하는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그래갖고 블루 칼라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네.
라고 이제 흔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 이 결코 그 이제 바이든한테 만만한 지역이 아닌데 또 이 지역에 마이너리티들이 많이 살고 있고 지금 이제 아랍계 저 주민들 같은 경우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비토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지난번 같은 경우도 한 10%대 이상이 지지 후보 없음하고 민주당에서 나왔을 만큼 등을 돌리고 집단으로 등을 돌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10%쯤 보이콧으로 한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1%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에서 차이가 1, 2% 차이밖에 안 나는 데서 간단하게 1%가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봐갖고 경합주 쪽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네.
더 안 좋은 상태다. 근데 이 경합주에서 만약 6대1로 나오게 된다는데 그러면 선거인단수에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1, 2% 밖에 차이가 없는 것 같긴 하지만은 15명, 20명, 뭐 12명 이런 걸 한꺼번에 그쪽에서 독식을 해서 한 7, 80명을 갖고 가게 되고 나면 선거인단 때는 뭐 전체적인 지지율은 뭐 47대 45로 끝날지 몰라도
네, 네.
선거인단수 같은 경우는 뭐 그야말로 300대 뭐 200 몇십 이런 식으로 5, 60명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제너럴 일렉션 쪽에서는 불리하다 하더라도 경합주에서만 단단하게 이기되고 나면 진짜 핵심은 여기야 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밀리고, 그 다음에 전통 지지층 흔들리고 특히 경합주 쪽에서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밀린 데가 훨씬 더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그 세 군데에서 한꺼번에 십자 포화를 받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네.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다. 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뭐냐. 이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그것이 오늘 10시에 이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는데 이 선거가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되고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아, 대선 방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네, 이제 여기 뭐 대략도 그동안의 보도 때문에 이제 아시긴 하겠지만은, 아, 이제 이 헌법 그 14조 3항에
네.
아, 이 국가에 이 저기 반란 가담했던 사람들은 공직자가 되지 못한다.
네.
그 대표가 대통령이다.
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콜로라도 주 대법원이 명부에서 아예 트럼프 이름을 빼버려라.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렸죠.
네.
이제 일리노이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곧장, 아, 미국 50개 주에서 이런 식으로 막 진행이 되니까 한 20여 개에서 지금 이런 것이 진행이 된다니까.
네.
이름 빼라, 안 된다, 빼라. 아,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이 긴급하게, 예, 최종 이제 교통정리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뭐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데 오늘.
네.
아, 뭔가 디시전을 내린다. 라는
네.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아,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것도 보게 되면 재판 분위기가 있는데 해봤더니 대체적으로 대법관들이 이 이름을 명부에서 빼버린다는 거 부분에 관해서는 아, 조금 네거티브한 반응들을 보여왔나 봐요. 이 때문에 아마 지금들 추세로 봐갖고는 아, 이제 오늘 낮에 한대니까.
네.
아마 대법원 저 명부에서 빼는 것만큼은 뭐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트럼프 쪽이 유리한 쪽으로 방향이 내려질 것다라고 보는데
네.
만에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빼라라고 된다면 이건 얘기 달라지죠.
네.
그야말로 이제 경천 동지할질이 생기는 건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대신 이제 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요거 이외에 큰 게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바로 면책 특권 여부.
네.
아, 그럼. 면책특권 여부라는 것은 대통령 재임식 때 행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은 아, 거기서 기소를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트럼프고
네.
연방 항소심까지 가서 그 재판부들 같은 경우는 그럼 뭐 아무 데서나 저기 저 해군 실팀을 동원해서 정치적인 경쟁자 암살시켜도 넌 아무 죄도 없다는 거냐 대통령은 뭐 이런 식까지 얘기 나왔으니까 아, 바로 판사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벌써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는 거죠.
예.
그래서 면책특권 없어. 당신은 똑같이 그냥 시민이야. 미스터 트럼프. 이런 정도로 된 건데.
예.
이제 이거에 관해서도, 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로 한 거거든요.
네.
이제 그거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시간이 좀 느려지게 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간을 보하니까 잘 됐다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내려질지.
예.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과연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람이 면책특권이 있는지, 그럼 면책특권이 있다면 어느 사안까지를 면책특권을 인정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정해줄 거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조지아라든가 연방특검에서 오고 있는 선거방해, 사법방해,
네.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그건 암만 대통령으로서 홍거라, 대통령 재임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건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니까, 그건 지금 더군다나 당신 대통령도 아니니까, 재판 받아야 돼. 라고 헌댄데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에 진행되고 있는 건들이 고스란히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는데 그러면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건 큰 타격이고.
네.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에서 뭐 이거는 사법부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저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아니면 국민 쪽으로 해라. 뭐 어떤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긴 하지만 뭐 그건 워낙 전례가 없는 일이니까. 그러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취지가,
네.
이제, 미국의 건국이 됐을 때, 그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미국 건국의 국부, 그래서 여러 이제 뭐, 토머스 제퍼슨서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많은 그, 이제, 저, 그런 인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각 주에서 이제 모여갖고, 미국, 미합중국의 헌법을 만들었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가장 중심을 두고 논의했었던 것이, 어떻게 하면 한쪽의 특정인의 권력이 집중돼갖고
네.
전행하는 거를 즉 왕처럼 하는 거를 막느냐를 결정을 제일 고심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언젠 되면 지금 몇백 년 뒤에 한국 정세랑 비교해보면 너무 다른 거죠. 지금 한국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내가 다 독식을 할 수 있느냐.
네.
법을 바꿔도 좋고 뭐 위성정당을 만들어도 좋고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이 다수당을만 가지면 되냐는 식으로 해갖고 골로 잔머리들만 굴리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합중국 때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부로서 존경을 받고 그런 건데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하여튼 그 당시 뭐 누구든지 다 또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대통령도 됐습니다만은 어떻게든지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견제법을 만들자.
네.
라고 했던 것이 이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네.
그 과정에서도 3권으로 분류하는데 가장 그러면 그래도 셋이 또 부딪힐 때 어떻게 되느냐. 어느 쪽에 우위를 둬야 되느냐 했을 때 사법부 쪽으로 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임기를 두고 선출직 내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 물론 대법원, 대법관도 선출직이긴 하지만은, 아, 여기만큼은 종신직으로 하자. 그러니까 자리에 구애되지 않고
네.
소신껏 하게끔 해서 그래서 대법관은 종신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내리는 결정은 결국은 미국의, 아, 옳고 그름을 정해주는 최종적인 최후의 보루라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바로 오늘 내릴 거고. 이렇게 되고 나면 다른 주법원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연방대법원이 내린 것이 하나의 판례가 돼갖고 거기에 기속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걸 따로 가야지 또 따로 갈 수는 이제 거기 따르는 거니까.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면책특권 부분에 가서도 대법원이 어떤 그 판단을 하겠죠. 면책특권이 그때 트럼프의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네.
그다음에 있다면 어디까지 있는 건지라는 것이 하나의 잣대를 만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점에서 다시 돌이켜본다는데 그러면 이게 뭔가를 확실히 하는 장치로서 트럼프가 기여했는지 모르긴 하지만
네.
1776년 이른바 독립선언하고 난 다음에 지금 뭐 200몇십 년 지나면서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다가 대통령의 면책특권, 대통령의 명부에 빠지는 이런 사단
네.
이런 것들이 다 이번에 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걸 계기로 해서 어쨌든 어떤 형식으로든 이젠 판례가 만들어지겠죠.
네.
그런 것들이 그런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역사의 변동 시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그거를 오늘 목격하고
네.
또 11월 선거 전까지 어떤 식으로 면책특권에 관해서도 뭔가를 결정되는 걸 지켜보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역사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대목 그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니까 그것도 뭐 행운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네.
그런 점은 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은 크게 없는데 역사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큰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여러 가지 뭐 이 판례를,
네.
선례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네.
아, 그런 점에 관해서도 뭐 글쎄 이걸 뭐 좋은 의미로 얘기했지.
네. 아, 지금 프랑스가 말이죠. 느닷없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현실감이 있다 없다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랬다 좀 쏙 들어갔죠. 왜냐하면 미국, 독일 뭐 이런 데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했으니까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뭐 이제 전선이 확대돼 갖고 그야말로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식의 입장에서 미국도 계속 꺼려왔던 거고
네.
또 독일도 역시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왜 프랑스가 그랬느냐 뭐 계산은 많은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나름대로 유럽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데서 별도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런 점들도 있고 근데
네.
어쨌든 이렇게 보게 되고 나면은 이제 이 유럽 쪽에서 이게 일단 미국이 옆에 있고 미국이랑 당신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미국이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은 실감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변화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영원히 미국이 곁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거를 좀 자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뭐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요소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요소도 있고 이게 뭐 실질적으로 현실성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지금 나토 파병은 러시아 입장으로 봐서는 전면전이나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나토랑 그렇게 되고 나면 뭐 지금 양쪽 두 군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랑 저 이스라엘 쪽과 부분에도 버거운데 거기에 나토까지 오고 혹시 대만까지 붙고 한반도까지 붙는 데인데 그럼 지금 언컨트롤이 되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죠.
네.
그래서 파지티브한 쪽으로 봐서는 그동안에 미국의 기대에서 완전히 공짜로 놀고 있던 유럽이 비로소 어마 뜨거워라 하고 뭐 자각을 한 뭐 그런 목소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폴란드라든가.
네.
거기 리투아니아 3국. 루마니아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러시아랑 바로 직접 접하고 있는 데 같은 데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지지부진해서 완전히 그냥 흐물흐물 하다가
네.
기정사실화 돼버리고 나면은 이젠 그 다음에 또 밀고 들어올 때 얼마든지 러시아 입장으로 봐서는 또 다음번에 해도 되겠네라는 걸 주는 게 아니겠냐. 그러니까 아, 프랑스 이런 얘기 같은 경우가 우리가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넘어가는 걸 볼 수는 없으니까 우크라이나가 진짜 몰락하기 직전에는 몰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전체가 같이 인벌볼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오히려 러시아 쪽에 약간 뜨끔한 느낌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네. 현실성으로 봐갖고는 뭐 프랑스가 유럽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입장도 아니고 거기에 이제 독일이든가 뭐 이런 데 같은 경우가 또 역시 삐딱한 쪽으로 봐서는 같이 자기 주판을 돌리는 나라인데
네.
지금 러시아랑 등을 대면서 그거랑 하려고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뭐 그런 점에서는 현실성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간에 분명히 이제 조금 새롭게 등장한 목소리는 될 수 있고
네.
그런 거 측면으로 봐갖고는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될지는 약간 지켜봐야 될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이 러시아나 이 서방 세계나 이렇게 한 번씩 찔러보는 그런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워싱턴 전망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그리고 미주경제신문대표인 김용일 해설위원과 라디오 워싱턴 콘텐츠 본부장 이구순이 진행하는 워싱턴 전망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김용일님, 만약에 말이죠. 이 유럽 국들이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러시아와 만약에 뭐 전쟁을 한다, 맞붙는다 이랬을 때 이 러시아 전체가 러시아 한 나라를 상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이 승산이 있겠습니까?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죠.
네,
이게 뭐 만약 3차 대전이 나면 누가 이길까? 미국과 중국이랑 붙으면 뭐 어떻게 될까?
네, 예.
러시아랑 뭔지 항상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나토라는 것이 이번에 스웨덴이 가입이 되면서 이제 32개국이 됐으니까 미국을 빼면 이제 31개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유럽국이 31개국인데 캐나다 하나 있으니까 유럽국이 이제 30개국이 되겠네요.
네.
그럼 얼핏 생각하게 되면 야, 30개국이랑 러시아 하나랑 그 뭐 게임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바로 유럽이 안고 있는 이제 고민인데 이 유럽이라는 것이 EU라는 이름을 해갖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나토라는 이름 속에서 군사동맹이나 다름없는 거니까
네.
딱 묶여져 있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이제 유럽 하게 되고 나면 대체로 잘 살고 선진국가고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예전에 2차 대전도 있었을 때 뭐 예전에 2차 대전 같은 경우는 주역이 독일 뭐 영국 이런 데였었으니까
그렇죠. 네.
뭐 군비가 단단할 거고 뭐 특히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제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나토래 아니 유럽이란 지도를 우리 머릿속에는 굉장히 크게 잡고 있는 여지가 있어요.
네.
근데 군사적인 뭐 경제력은 뭐 이제 물론 선진권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군사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2차 대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어 갖고
네.
사실은 좀 굉장히 볼품없이 돼 있는 것이 이제 유럽이라고들 유럽 국가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럼 러시아 하나인데
네.
아, 뭐 이런 건데 그게 이제 그렇지가 않은 게 기본적으로 이 유럽이랑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지형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러시아 이 유럽 쪽은 항상 동진을 하고 싶어 드렸어요. 팽창을.
네.
자꾸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 대신 러시아 예전에 이제 소련
네.
또 그 전에 다시 또 제정 러시아 때도 시작해서 그때는 자꾸 서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제 팽창을 하려고. 그러니까 맞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네.
세력들이. 근데, 이제 그 완충 지역을 했었던 것이 이제 동구권이었는데.
네.
근데 러시아 입장으로 봐서는 더 동쪽은 이제 우랄산맥이 있어갖고 그 나름대로 지형적으로 방어막이 됐고
네.
또 아래쪽으로는 사막, 고비사막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그 나름대로 하나의 완충지대인데 서쪽은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대평원이 됩니다.
네.
이제 우크라이나 평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산도 강도 없이 그냥 쭉 펴져 갖고 나폴레옹 같은 경우 한 세 달 만에 모스크바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뭐 거기에 큰 계곡이라도 있대거나 큰 강이 있어서 그걸 건너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예전에 그 뭐 차량도 없었을 때 그냥 말 몰고 세 달 만에 갔다니까 얼마나 그 뻥 뚫린 데겠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부동항. 그래서 얼지 않은 항구가 필요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발티케 같은 경우가 그나마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거기를 핀란드 스웨덴이 들어서면서 딱 막아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동해 쪽으로 봐서는 브라디보스토크 같은데 그래서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 네. 그래야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이제 저쪽 내륙 쪽에서 흑해 쪽에 겨우 흑해 함대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거기도 지나려면 터키가 이제 또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바깥으로 빠져나오려면. 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든지 얼지 않고 따뜻한데 서쪽으로 가서 항구 내지 바다 쪽으로 닿을 수 있는 거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러시아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럽과는 서로 맞붙일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경제력으로 본다는데 그러면은 뭐 인구는 한 유럽과 한 30개국 합친 되면 한 4억 몇 천만 명 되는 것 같아요. 러시아는 1억 몇 명이니까 인구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데 이 문제는 이제 군사력. 이 유럽이라는 데가 보게 되고 나면은 조그만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들 군사력 보게 되고 나면 개머리 장난하는 것 같아요. 한국 입장으로만 봐서도. 뭐 만 명, 만 이천 명, 한번 무슨 향토의 비군 같은데 네. 해갖고. 그래서 지금 한국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지만 지금 50만, 그전에 60만 대군에 따 지금 그렇죠. 50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럽 전체 딸딸 다 합치면 지금 정규 병력이 한 92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차가, 네.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 나기 전에 이제 뭐 더 많이 파괴됐겠지만 네. 러시아 쪽은 어차피 저 유럽 쪽에서도 많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줬으니까 가장 알기 쉬운 그 지상병, 지상 그 저 전투력 보게 되면 전차가 네. 이 저기 저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한 4천 대 되는데 유럽은 다 합쳐봐야 4,500 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 30개 나라가 다 합쳐봐요. 네. 한국만 해도 2,500 대가 넘는 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330 대 있다라고 한다는데 이 중에서도 이 키 저 꽂아서 저 하게 되면 가동되는 게 100 대가 안 된대요. 전부 무슨 뭐 수리니 뭐니 네. 치작물이니 해서 들어가 있고. 프랑스도 400대 정도 있다는데 그나마 좀 큰 데가 네. 가동될 수 있는 것이 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상군이 뭐니 뭐니 해도 지상군이 중요한데 독일이 지금 7만 명이래요. 네. 우리 2차 대전 때 보게 되면 낫지 뭐 정말 몇십만 명이 움직였는데 네. 프랑스가 12만 명이랍니다. 유럽 최대국이 영국 빼고 최대국이 독일과 프랑스인데 합해서 19만이니까 네. 이론적으로 된다면 한국이 독일과 프랑스를 그냥 간단하게 제압해 버릴 수 있는 정도. 네. 예, 이런 것 등. 여기에 뭐, 야포, 한국 야포가 유럽 전체 합친 것보다 거의 많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야포, 전차, 장갑차, 전투기, 이런 것도 보게 된다는데 그러면, 근데 보잘 것 없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지금 지상군만 55만 명이니까. 네. 한 나라가 55만 명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무슨 그 소위 후속, 뒤에 올 수 있는 이제 보충대 이런 거지 한다고 하면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다 합쳐봐야 거기도 물론 예비군 동원되고도 그렇긴 하겠지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특히 30개국이 되다 보니까 지멋대로 여기는 프랑스제 비행기 여기는 독일제 야포 여긴 또 벨기에제 무슨 총 이렇게 해갖고 장갑차 같은 경우를 하나 한다 하더라도 표준 모델이 15개인가 넘어갖고 네. 뭐 하나 나사 못 빠지게 되고 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지금 그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핵이라는 걸 포함 안 한 겁니다. 핵대고 나면 뭐 핵은 또 얘기할 것도 없죠. 네. 세계에서 제일 핵탄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물론 영국도 약간 있고 프랑스도 약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세컨 스트라이크라고 그래갖고 1차 공격 때 살아남아서 2차 때. 네. 1차 때 서로 퍼붓겠죠. 일부 죽겠죠. 핵 같은 경우가 네. 파괴되겠죠. 그러나 2차 세컨 스트라이크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데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얼핏 보게 되고 나면 30개국이 뭐 대단한 것 같긴 하지만은 사실 오합지졸이고 이러면서도 국방비를 안 쓴 거예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 뺀질거리면서 안 쓰고 해서 1.5 GDP 1.5% 하다가 할 수 없이 올해 겨우 2% 가까이 간대는데 그동안에 30몇 개국 중에서 4~5 나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GDP 2% 쓰는 거. 미국은 한 3.5% 쓰는데. 이건 결국은 한마디로 트럼프가 뭐 열받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 막 그게 틀린 게 아닌 것이 완전히 공짜. 그 다음에 아니어고 나태하게. 그다음에 이번에 이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포병 포탄 해줘야 된다라고 말들은 100만 발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사공이 30명이 모여갖고 오르니 그러니 하고 그다음에 또 프랑스가 계속 견제 넣는 거지. 야, 그 우리가 지원해 줄 거 프랑 유럽 내에서 만든 포탄을 줘야 되지 왜 한국 걸 사다 쓰냐. 지금 한참 전쟁에서는 포탄이 조달이 안 되는데 메이드 인 어느 게 중요하다라고 앉아서 지금 1년 반 넘게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네.
결국은 이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미국이 빠진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네. 사실상 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잠시는 어떨지 모르긴 하지만
네.
그래갖고 뭐 포탄 같은 경우 내지 이런 거가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생각하면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지 일주일 넘는 나라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쟁 일주일 만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잠깐이면 지나가는 건데 그 다음에 그냥 전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될 상황이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까지 포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이 한국이 우회 지원한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 쪽에 줘갖고 미국이 자기네 쓰던 거고 재고에 한국 걸 집어넣고 제일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북한으로부터 140만 발, 150만 발 받았다는 얘기고 유럽 30개국이 1년 반 동안 온갖 거 떠들면서 하면서 지금 40만 발이 올 3월인가 4월쯤 가야 된다고 하고 있는 거랑 비교해 본다는 거라면
네.
유럽의 실제 핵 전력, 저 전쟁 전력이라는 거는 정말 보잘 것이 없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봐서 미국이 나토에 관해서 가해지는 압박이 우린 멀리, 먼 나라 이처럼 들리긴 하지만 실제로 유럽인들 입장으로 봐서는 정신이 퍼뜩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말을 뒤집은 데는 유럽이 너무 공짜로 많은 거를 자기네 이성만 차려왔었다. 특히 그 주축으로는 프랑스와 독일이 온갖 얌체짓은 다 해왔다라고 봐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세계를 봤을 때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나토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눌 수가 있다고 치면은 이 나토가 만약에 그런 환경이라면 뒤로 빠져나면 결국은 미국, 중국, 소련, 러시아 이런 이 3강 정도로 어떻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군사적
뭐
부분에서.
그렇게 봐요. 물론 이제 나토의 그러니까 유럽들의 자체가 뭐 무시할 적은 아니긴 하지만은
네.
30개국이 모여서도 독자적으로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 될 수 있다는 궁극적으로는
예.
결코 이기는 걸 장담 못하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고 나니까 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우크라이나가 받고 있는 압박은 얼마나 큰 걸 짐작할 수도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한국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 한국 야당에서 이 총선 공천 휴유증이 지금 굉장히 심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면서 그 결과 이렇게 보니까 이 문재인파 쉽게 해서 문파, 모조리 좀 쫓겨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네. 참, 이런 거 보게 되고 나면, 뭐, 흔히 말하는 화무십일홍이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예.
몇 년 전에는 그 문재인파가 모든 걸 다 말아먹다가, 이젠 또 이재명파한테 밀려갖고,
예.
무슨 뭐 임종석이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금 뭐 이리저리 이제 잘려나가고 탈당하고, 이제 밀려나가는 쪽들이 다 이제 뭐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 나름대로 또 이제 비교를 해보고 나니까 그래도 문재인 쪽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측면으로 봐갖고는 약간의 뭐 해가는 과정에서 너무 무리수가 나오게 되고 나면은
네.
뭐 좀 절충을 한다거나 뭐 이런 여지도 그나마 있는데
네.
이재명 파보게 되고 나니까 훨씬 더 막무가내로 그냥 뭐 그냥 눈칠끈 감고
네.
자기 필요한 쪽으로 해서 저 자기 주변 내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자기 저 부인 수행비서도 또 공천을 줄 텐데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 이게 누군가 뭐 안목을 의식한다거나
네.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파 쪽에서 나가면서 뭐 사당화됐다 그다음에 네. 민주정당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건 사실 사돈난마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거북한 얘기일지 모르긴 하겠습니다. 그냥 조폭 둘이, 조폭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가, 원래 좀, 저기, 주목을 쥐고 있던, 권력을 쥐고 있던 좌파, 저 조폭이 밀려나고, 다른 이제 세컨 조폭이 다시 등장하면서, 원래 있던 것들을 쳐내는, 뭐 그런 정도로 봐야 되지. 애당초부터 뭐 이재명 이런 거 모르는 거 없었어. 그동안에. 뭐 공천 때문이란 이유 때문에 그냥 숨죽이고
네.
이재명 바지저고리 노릇하면서 앉아서 방탄 노릇하다가 이제 공천 때 돼서 이리저리 밀려나게 되니까 당의 민주화가 없으면 언제 뭐 있었을 때 당이 있었어요. 민주라는 이름이 저 말이야. 저 쓸 수 없는 당이었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렇게 해갖고 뭔가 재산 세력들도 만들어지고 그러긴 합니다만 그 자체의 정당성 내지 순성은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게 그나마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니요 할 때 아니 그런 논리를 대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든 뭐 내막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일반인들이 봤었을 때 금태섭 의원 정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 사람은 이 제갈 길을 설 민주당에 몸 담았었지만 네. 하지만 지금 그런 류의 의원과는 지금 나와서 뭐 이렇게 독자적으로 저기 저 탈당한다 그다음에 당 비난하면서 임종석 이런 사람 포함해 갖고 뭐 이 저 전부 조국서부터 시작해 다 해서 어느 누구도 네. 아 저것이 그 나름대로 제대로 어떤 그 정의를 하기 위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종류와는 전혀 다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밥즉 저기 밥거리 떨어지고 이 저기 뭐 먹거리 떨어지고 나니까 네. 먼저 진치고 있던 조폭들이 이제 밀려나고 새 조폭이 들어오고 있다 네.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 저희가 받아들인다면은 이 조폭과 또 새로 등장한 막가파 조폭이 기존 조폭을 지금 청소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면 좀 편할 것 같네요.
뭐 듣기에 자꾸 거북한 비유일지 모르긴 하지만은 네. 그 저 주먹 그 무슨 소위 조폭들도 네. 그전에는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쪽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뭐 그래도 주먹들이 싸울 때는 주먹으로 싸우다. 네. 무슨 정진성인지 뭔가 해갖고 그 저기 서진 눈사롱 때 네. 그 사시미 칼로 네. 뭐 해서 야, 이 주먹들 사이에서 그거는 사시미 칼은 뭐 그건 아닌데라 하지만 네. 사시미 칼이 이제 지배를 했듯이 네.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조금 더 사시미 칼 쪽에 가까운 조폭이 이재명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예. 아무튼 참 큰일 났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현재 이런 공천 행태를 통해서 말이죠. 이 드러나는 게 있어요. 권력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행태들이 사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이런 문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죠. 그래도 그 아직도 나이브하고 아직도 뭐 그건 뭐 어른에 할 것 없이 특히 이제 정치 오면 이제 성인들이 하고 있는 건데 네. 뭔가 무슨 철인 정치 같은 뭔가 그럴듯한 배는 텔레비나 영화에서 본 것 같은 무슨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무슨 링컨 대통령 같은 네. 뭐 이런 것들을 꿈꾸는데 현실 속에서 보게 되고 나면 어김없이 권력 쥐고 나면 비슷한 행태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공천 이번에 지켜보고 나니까 이런저런 말들은 있고 뭐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여당 쪽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친윤파들이 고스란히 포진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야당 쪽에서는 권력을 쥐고 있는 이재명과 그 주변 세력들이 고스란히 이제 독식을 해가고 있고
네.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뭔가 저건 아닌데 내지 경우에 벗어난 것 같은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김없이 또 권력자 마음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뭐 지금 예를 들어 이제 공천 기사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또 이제 밀려서 있는데 이런 이제 그 대통령 부인 연결했던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네.
항소심 재판 같은 경우가 이제 총선 이후로 연기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총선 전에 자꾸 그런 거 나오는 거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또 뒤로 미루겠죠. 그런 식으로 미루는 건 뭐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쌍특검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김건희 특검
네.
한다는 거 그냥 부결 재의결돼서 다시 이제 부결이 돼버렸죠.
네.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이탈표 많을까 봐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최대로 안 다치고 공천을 다 줬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뭐 또 그런 거 보게 되고 나면 이것도 결국은 이제 권력자가 자기 중심으로 해갖고 자기한테 부담 가는 일은 없이
네.
뒤로 미루고 그런 건데 이것이 뒤로 미뤄지고 특검이 부결됐다고 해서 이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명백하게 짚어야 될 과제가 앞으로 남아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권력을 쥐게 되고 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스케줄을 잡아나가고 편의대로 국정을 이렇게 이제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네.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이 뭐 특히 이제 저기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자 안 집어넣었다고 그래갖고 방송심의인가 올렸다는 이런 거 보게 되면 사실 웃기는 얘기거든요.
네.
세상에 어느 법안에다가 존칭을 붙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때 했던 행태랑 달라진다는 게 없다는 얘기죠. 땡전과 땡문, 뭐 땡류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런 것까지 살펴갖고 또 방송심의에서 제재해갖고 왜 여사짤 안 붙이냐는 얘기는 이 행태는 똑같구나. 그냥 도낀 개꾼이구나라는 정권이 바뀌어도 권력의 주체가 바뀌어도 역시 그런 행태는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저 문재인이나 이런 쪽 보게 되고 나면은 또 보니까 오늘 그러니까 뭐 이제 유시민이라는 사람
네.
뭐 잘 알다시피 저 문재인 쪽에 이제 제일 핵심 책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뭐 그 누나인가 해서 이제 유시친인가 해서 이제 그 보게 되고 나면 이게 저기 또 그 법인카드를 많이 썼나 봐요.
네.
뭐 몇천만 원 정도 해갖고
네.
밥 먹고 휴일날에도 쓰고 그래서 이거 또 뭐 이재명 이런 사람은 이미 알려졌던 대로 그래서 끊임없이 부인이 뭐 법인카드 같은 해갖고
네.
이재명 자체에서 사과까지 과일까지 다 그거로 해먹은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이 보도에 나온 거 보기도 하니까 사실 참 그건 보기도 하면 낯뜨거운 얘기일 수가 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인 사람이 관두면서 관저 집기라든가 가전제품 접시 식기까지 다 갖고 나갔대네요.
네.
뭐 이제 그런 소문이 떠돌았다가 실제로 이제 그런 것이 얘기됐나 본데
네.
이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값이 집기, 가전제품,
네.
뭐 접시, 그다음에 수저, 식기까지 다 가져갔다니까 이런 걸 좀 보게 되고 나면은 좀 그 어떤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이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걸 보게 되고 나면 정신이 없어지나 봐요 뭔가 이게 챙기고 이런 것들. 조국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딱 해서 저기 경질되자마자 서울대 그 복직 신청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기간이 보통 한 달 전인데 22분 만에 복직 신청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내 거 저거 되는 거에 관해서는 칼같이 귀신같이 챙기는 거죠.
네.
이러니 이 뭐 하다못해 이 저 이런 관저 집기 이런 거는 그 사실은 아, 자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당연하죠.
굽고, 네. 숟가락 하나도 뭐 저 그건 국가 재산이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조그만 그 저 공간 같은 데도 이렇게 서로 인사 이동 오거나 해서 교대하고 그럴 때 회사 그러지 않습니까?
네.
다 해서 자기 물건만 갖고 나가는 거지 거의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게 되고 나면 이 참 아 이 뭐 그러니 옷 뭐 입었던 옷이나 이런 거 다 갖고 나갔겠죠. 그걸 뭐 두고 갔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태들 보게 되고 나면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또 뭐 이 서로 공격 수비 입장으로 간다 하더라도 똑같이 이 패턴은 이 되풀이되는가. 지금 한국에는 미국의 무슨 국부 같은 식으로 좀 추앙을 받을 수 있는 아, 야, 참 멋있다. 내지 아,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라는 것이 뭐 특히 정치인 쪽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가.
예.
결국은 매번 그 밥에 그 나물 식으로 하고 한쪽에서 공격하다 정권 잡게 되고 나면 권력 잡게 되고 나면 똑같은 식으로 자기 사람 배치하고 자기 사람 챙기고 거기서 또 진영 짜서 거기서들 그래서 밀어붙이다가 또 쫓겨나고 그럼 다시 또 그것이 문제돼서 떼들어가기도 하고 예. 구속되다가 또 그걸 문제 삼아서 정권 잡고 나오게 되면 또 똑같이 되풀이 되고 나서 이런 행태들.
네.
아,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고 나면은 이 글쎄 이제 한국의 정치 발전이라는 것도
네.
이게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게 그 바치라는 국민이 시원찮아서 그런가?
네.
아니면 그 씨앗이 씨앗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둘 다 잘못된 건가?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맨날 정치인들 나무라는 건 이렇게 시원찮은
네.
그 불량 나무들 불량 수종들만 생겨나고 계속 되풀이 되는데 자 이게 뭐 누가 책임져야 될 일인지는 모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바치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김현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모범이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모범 대통령, 모범 정치판 뭐 이런 모범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워싱턴 전망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